갑자기 이게 우리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제 에베소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인생을 보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영생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이 약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하여 당신과 우리를 묶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된 모든 존재들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묶여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소개되는 데가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부부입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에서 늘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도 잘 그 부분을 아시겠죠. 부부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묶음같이 부부를 묶고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 신적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를 합니다. 부부가 되어 제일 많이 겪는 어려움은 둘이서 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둘이서 두 인생을 삽니다. 아내의 인생과 남편의 인생을 둘이 이 인생도 살고 또 이 인생도 사는 겁니다. 시집살이도 하고 친정살이도 하듯이 혼자 각각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또는 둘이 한 부부된 한 가정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둘이 남편이 살 인생과 둘이 아내가 사는 인생에 둘이 끌려 들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표현하듯이 왼수 같은 겁니다. 내 인생을 살기도 바쁜데 아내의 인생, 남편의 인생에 끌려 들어가서 아주 가장 이기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외면할 수 있는 길에 붙들려 들어간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가장 어려워하는 일일 겁니다. 아내가 가는 길을 남편이 외면할 수 없는 것은 그 둘을 묶은 것이 참으로 신비해서 아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놀래고 분노하는 모든 것을 남편이 외면이 되지 않고 이렇게 같이 감각이 오고 남편한테 일어나는 일을 아내가 외면할 수 없이 이렇게 같이 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난 몰라 당신 이건 알아서 해 라고 말은 하지만 희한하게 안 봐도 참여 안 해도 그 어려움들이 다 오기 때문에 어떻게 도망갈 수 없는 묶음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두 인생을 살게 되죠. 혼자의 인생을 걸었으면 몰랐을 다른 한 인생을 사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으신 하나님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묶이실 필요 없는 내 인생에 묶이시며 우리로서는 감히 참여할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자격이 있느냐 책임을 다 하느냐와 상관없이 그런 것이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비하신 지혜로 능력으로 묶여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외면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때에도 그리스도는 묶여 있고 집 나간 자식 아무리 집을 나가도 그 집 자식인 것과 부모의 걱정과 또 실제로 집 나간 자식이 부모를 잊을 수 없는 것 같이 기억하는 게 꼭 좋게 기억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것으로 일지라도 어떻게 끊을 수 없이 묶여있는 법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기심을 벗어납니다. 이기심을 벗어난다는 건 훌륭해져서가 아니라 한 인생과 한 인격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부부가 묶여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은 결국 우리가 늘 잘못 이해하듯이 체념이 아니라 고함 지르고 나 좋게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데 가장 큰 핵심이 있습니다. 평생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내, 남편입니다. 나중엔 서로 좋게 생각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뭐 이만큼 살았으면 잘 산 거지 뭐 이렇게 안 오면 그럼 뭐 억울해서 다시 뭐 18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 와서 새 시집을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체념해서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그 자리에 간다니까 도리가 없어서 그리고 우리가 자원하고 이해하고 기특해서 이 결론엔 못 올 자리입니다. 이것이 나이를 먹는다는 건 무시무시한 겁니다. 무슨 체면도 분노도 부정도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니까. 이 무시무시한 부부됨입니다. 그 에베소서 5장 보시면 제가 주례할 때는 자세히 설명 안 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신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신비같이 하나님이 부부를 그렇게 묶으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6장 1절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가 나옵니다. 부모와 자식도 그렇습니다. 부부는 좋아서 선택해서 할 수 있지만 부모와 자식은 좋아하거나 선택하는 조건 없이 묶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자식을 갖게 되느냐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에 의하면 이 여자를 고치는 건 아들밖에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아내를 이기는 남편은 없습니다. 그 어머니를, 아내를 고치는 건 자식입니다. 아버지들은 자식하고 약간 어머니가 가지는 관계보다는 한 발 뒤에 있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아내한테 꼼짝 못합니다. 그거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남자들은 아내한테는 120% 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게 없습니다. 네, 이 엄마들은 자식한테 200% 집니다. 그래서 훌륭해지죠. 자식을 기르러 보면 자식은 영원한 왼수입니다. 영원한 짐이고 영원히 불안하고 영원히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죠. 그래서 남한테 얘기할 때 기특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다 하겠어요? 자식이 괜찮은 자식이 있는 집은 아마 아직 남아있을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자식은 부모의 피와 살과 뼈와 영혼까지 다 동원해서 키워도 다 키울 수 없는 것이 자식입니다. 그 중간중간 기특했던 때가 있죠. 어머니 날 카네이션 하나 갖고 온 거. 어느 날 생신을 축하한다고 갖고 온 케이크 하나. 그리고 한 100배쯤 케이크 하나 가져오면 자동차 하나 가져가고. 뭐 이게 도대체 이 공정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데 부모라는 것은 희한하게도 이 거래가 공정한가, 이 관계가 정상적인가를 묻지 않게 됩니다. 뺏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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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부닥치면 또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늘 좋은 마음으로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옛날 그 흡혈귀 나오는 영화 보시면 이렇게 악수하면 피가 그냥 흡혈귀한테 쭈르륵 빨려들어가고 이렇게 싹 말라 죽듯이 자식을 만나면 보는 순간에 쭉 이렇게 모든 에너지와 생기가 빨려 들어가고 남는 게 없는데 벌써 미라가 돼도 수백 번 됐을 텐데 아직 살아서 움직이는 거 보면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기는 끊임없이 뺏깁니다. 끊임없이. 그러면서 배웁니다. 인간이란 의욕과 꿈과 다른 무슨 큰 업적으로 훌륭한 것이 아니라 이 끊임없이 뺏길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도 않고 그것이 바닥나지 않는 이 자리와 이 위치가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수혈을 해주고 만날 때마다 집을 다 줘도 만남은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허리가 워낙 아팠고 요즘 목 아프던 게 좀 중증이 돼서 이제 가슴까지 내려왔으니까 제일 지금 불편한 게 뭐냐면 누가 옆에서 부르는 겁니다. 돌아보는 이렇게 가는 게 쉽지 이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사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외손녀가 아버지 안오 그러면 모가지가 부러져도 안지요. 손녀가 안으래는데 목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라는 거는 변명도 되지 않고 설명도 되지 않고 그건 안다가 부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안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요새 확인하는 거예요. 하부지 않어, 여러분? 앉지요. 아, 목과 아, 견갑골과 요통이 정말 비명을 지릅니다. 못 내려놓게 합니다. 그러나 아니야. 세상에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을까요? 고통도 변명도 도망갈 수도 없는 자리를 지키는 데까지 온 것을 발견합니다. 예전엔 많이 설명해서 짐을 떠넘겼습니다. 내가 더 이상 짐을 질 수 없느라 이 짐은 내 짐이 아니라 이 짐은 나한테 억울하다. 이게 우리 대부분의 생애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죠. 이제쯤 되어서 이걸 합니다. 왜 해야 되는가? 자식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비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으신 것 같이 우리의 생애 속에 부부를, 자식과 부모를 묶으심으로 하나님이 아까 우리 에베소서 4장에서 본 바와 같이 다시 돌아가 볼까요? 13절 다시 보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를 묶고 그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그 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식으로 우리 삶의 모든 일을 우리에게 결부시킨답니다.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 내가 선택하고 사랑한 상대방 이전에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자, 어떤 부모와 어떤 자식을 만났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사랑과 능력과 약속으로 준 부모, 자식이라는 믿음이 모든 일에 전제되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억울한 여러분의 인생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몇 개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 어느 시대에 태어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부모와 가문 밑에 태어나느냐 하는 것들은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선택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를 선택하거나 자식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건 자명합니다. 나라는 이민이라도 가면 될지 모르겠지만 시대를 뛰어넘을 수도 없는 것이고 너무나 많은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그것이 너무나 다행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만들고 싶어 할까요?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고통을 면하고 잘난 척하는 것이라고 압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실제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것 외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나이가 들면 배웁니다. 우리 자식, 내 인생, 내 나라, 모든 것을 어떤 상대방 앞에서 우월감으로 설명하고 싶은 것 외에 아무것도 우리의 행복이라는 말 속에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인도하심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신 것 같이 그와 우리를 묶으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를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로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 생애가 우리에게 묶이고 연결되고 관계되고 조건이 되고 환경이 되는 어느 것도 그 아들을 주신 그 사랑과 능력 외의 영역일 수 없다. 성경이 하는 얘기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요. 이제 우리가 이 나이가 돼서 확인하는 겁니다. 뭘 만드셨나 보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죽으시는 그 죽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온유하심, 낮추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낮춰, 허리를 굽혀, 우리 비천한 집안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실제로 살아보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경멸과 수치와 고통이라는 건 참으로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당신이 지은 그리고 사랑한 영혼들이 당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당신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입니다. 우리 뭐 살면서 늘 겪는 문제죠. 얘가 정말 엄마가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아직도 억울하다 그래. 너를 위해서 내가 잠을 안 자고 기도하고 집을 팔아 학교를 보내줬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자 그래. 우리가 이 시점쯤 와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기본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함께 망하셔도 좋다고 들어오시는 찾아오심입니다.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 이 자랑, 이 우월감, 형통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시험인지 모릅니다. 이걸 넘어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넘어가냐고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고 우리 자식 기르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모든 수고와 고통을 지나 드디어 체념의 경지에 오자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훨씬 편합니다. 뭐 너무 억울해서 죽을 수 없지만 더 살아봤자 보상을 받거나 낙이 있으리라고는 우리 다 꿈도 안 꿉니다. 우리가 뭐 지금 몇 살인데 그런 꿈을 꾸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서 이 고통을 감수하여 내 짐을 덜어주고 너를 위하여 기도하마. 이게 우리를 살려놓는 것이죠. 그게 없다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듯한 표정을 짓고 모든 것을 안다는 듯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루를 더 사는 게 그게 벌이지만 내 그 벌을 기꺼이 지마. 주께서 걸으신 길이었더라 라고 아는 그런 인내요. 그런 감수인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감수함으로써 나는 전혀 내 자식과 내 부모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하여 나는 희생하는 것이다 가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사랑에 거기 본질이 진정한 내용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고통스럽지만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지는 신앙의 진수인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것보다 더 위대해지며 언제 그것보다 더 행복할 수 있겠는가 싶습니다. 이 행복은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으로 얻는 것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 문제 현실은 그런 식으로 부부를 묶으시고 자식을 줌으로써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 우리를 묶으신 것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며 우리 것이 되게 하시는 바로 그런 식으로 교회를 묶었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택한 4장 1절이 바로 이 얘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 된 것,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나 됐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 된 것은 우리 골로새서 3장에 오시면 골로새서 3장 찾아보십시오.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교회는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냐면 각 지체로서 달라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머리의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른 것으로는 하나 될 수 없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말하자면 사회적인 어떤 차별들, 뭐가 있을까요? 문화, 취향, 기호, 정치, 경제, 교육 이런 것으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어 예수의 몸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본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모두 다른 예수를 믿는다는 것 빼놓은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서로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부부가 그랬고 부모와 자식이 그랬듯이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뜻에 다 순종하지 않는 독립된 존재로서 속을 썩이고 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묶어주셔서 그리스도와 그의 몸으로 부름받아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승리할 수밖에 없듯이 그런 모든 관계들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떤 짐들이 짐이 아니고 나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우리가 믿기로 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중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못하는 게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부부나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는 어쨌든 그 관계를 어지간해서는 깰 수 없는 사실은 실제로는 깰 수 없는 어떤 그 관계의 긴밀함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밀고 땡기고에 있어서도 죽으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 그 양보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물론 뭐 교회를 옮길 수 있는 문제고 반대를 해서 분노하고 뭐 교회를 나누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지만 교회는 조금 더 멀게 그 연합의 그 책임, 연합의 긴밀성에 있어서 앞에 얘기한 것보다 조금 쉽게 생각하긴 하곤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연합이라는 개념은 앞에서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근본으로 하여 그것으로만 부부를, 그것으로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해한 것과 똑같이 이해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지금 골로새서 3장에서 보는 것은 거기는 각양각색의 사람이 오직 예수를 믿어서 하나 되는 곳이라 그럽니다. 각 우리나라 팔도 그 특성을 표현하는 것 중에 평안도 사람을 맹호출림이라 그럽니다. 숲에서 호랑이가 뛰어나오는 것 같이 급하고 사납다 그런 뜻이죠. 함경도 사람들을 니전투구라고 합니다. 그 진흙밭에서 싸우는 개들 같아되는 거죠. 끈질기고 이길 때까지 놓지 않는. 그래서 이 개가 이 호랑이를 늘 이깁니다. 그거 아시죠? 이 호랑이는 이 끈기에서 개만 못해서. 그래서 이제 평안도 사람들이 함경도 사람들에 대해서 그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유대열 목사가 그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애는 좀 그 평안도 기질로 이렇게 왁 하고 뒤가 없는데 둘째는 그 외할머니가 함경도 분이래요. 그리고 그쪽 피를 받아서 이게 니전투구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열 목사는 평안도 사람으로서 그 함경도 사람 기질에 대하여 이게 기가 약간 질려 있으니까 작은 아들을 그때 넌 니전투구야, 니전투구야. 그리고 이제 그 뜻도 설명해 줬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끝없이 덤벼서 넌 니전투구가 뭐라고 가르쳐 줬지? 이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진흙밭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개새끼. 그 아직도 혁명가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요 니전투구 같습니다. 사실 서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곳곳에서 성가대에서 봉사부에서 전도부에서 모든 일에 이게 맞아 저게 맞아가 늘 끊임없이 소모전적으로 일어나고 누군가가 양보하고 싸우다 말고 슬그머니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남아있고 누군 고함질러서 이렇게 덮어버리다가 그분이 이제 봉사부서를 다른 데로 바뀌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 제일 그 위태로운 게 전문성입니다. 이걸 모르면 교회가 뭘 해야 된다고 뭘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못 참아냅니다. 자식을 길렀듯이 부부가 살아왔듯이 교회는 그런 마음으로 견디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나랑 묶고 저 사람을 교화시키고 인도하는 것만이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가기 위해서 내가 우회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야 하고 짐을 지고 발버둥 치는 것을 어쨌든 감수해야 된다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핵심된 걸 누가 교회 유지하고 보존하고 증언하느냐? 나이 든 사람들입니다. 그게 교회의 장로요 권사인 것입니다. 그건 이거야 분명한 방위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가려면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기서 서울을 가는데 이렇게 산을 뚫고 날아가듯이 보는 것은 방위만 그렇습니다. 방향은 그렇게 보지만 갈렘은 우회해야 됩니다. 길을 따라가야 되고 쉬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묶어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자꾸 무슨 소리가 교회에서는 반복되어 나타났었냐면 제가 자라면서 보고 희한했던 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해. 우리 교회는 믿음이 부족해. 저 사람은 왜 우리 교회 와서 속 썩이는지 몰라. 이 문제가 교회는 계속 반복적으로 도처에 늘 일어나는데 저도 생각하기를 젊어서는 교회는 한 믿음을 가졌으니 다 일사불란하게 다 한 뜻 한 마음이고 잘 안 되면 모여서 손붙잡고 기도하면 해결이 되고 그러는 데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묶는 자가 있어야 돼요. 묶는 자. 제가 저희 학교에서 최고령 교수입니다. 다 은퇴하고 65세 은퇴니까 제가 최고령입니다. 제 위에 어른들이 있을 때는 제가 제 의견을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건 이렇게 합시다. 그건 저렇게 합시다. 지금은 제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일 어른은 뭘 해야 되냐면 A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B라고 주장하는 사람 얘기를 다 그렇지 그런 면이 있어 그렇지 그런 면도 있어 라고 해서 둘이 한 지붕 밑에 있게 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편을 들면 그 하나가 나가버릴 겁니다. 내가 없으면 둘이 A가 맞냐 B가 맞냐 싸워서 두 개로 잘라놓을 겁니다. 그게 어른이 하는 일인 겁니다. 어른이 있음으로써 둘이 있으면 늘 싸우고 재난이 될 일들을 묶는 거죠. 감싸안는 거죠. 뭘 가지고? 이게 무엇이 결론이고 다시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가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고 저 사람을 보내고 이 문제를 일으키고 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까 부부에서 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를 지는 실력을 만들더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자기가 원치 않는 짐을 지면 다 십자가라는 거 아니에요. 다 저게 내 십자가야.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자리입니다. 내가 죽어서 더 이상 나 편하자고 하지 않는 게 십자가이지 짐을 십자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려면 짐과 고통을 감수해야지 십자가라는 이름으로 그 짐을 던져버리거나 핑계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통 해보시면 젊은이들은 다 그 명분을 외칩니다. 멋있는 신앙, 멋있는 교회, 멋있는 실천, 멋있는 사업.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가야 되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과 묶여가는 일들은 아직 그들에게 실력이 없습니다. 빨리 가고 쉽게 가고 얼른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드는 것은 그것이 아니랍니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훌륭한 교회란 뭐냐? 속 깊은 사람이 많은 거죠. 속 깊다는 게 뭐냐? 예수가 걸으신 길을 뒤쫓는 자가 많은 곳이죠. 그게 다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왜요? 세대가 다르니까. 우리가 어른의 품속에서 컸듯이 우리가 우리 시대를 살 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책임 있는 나이에 왔습니다. 그 짐을 져야죠.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답하시지 않습니다. 살아봐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한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뚝뚝 잘라서 해결하지 않고 모두를 살려내기 위하여 은혜를 구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인간성의 고급함 속에 최고의 경지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성질대로 하고 나 편하게 하는 것을 보류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죠? 우리는 나이가 든다는 데 대하여 한국교회가 물리적인 일로 그 눈금을 자주 매겨왔기 때문에 많은 점수를 주지도 못했고 가르치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보니까 이제야 뭐가 보이고 우리 일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처럼 역사 속에 언급되지 않는 그의 십자가 같이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시고 우리를 기르신다 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라고 늘 어떻게 늘 이 넉넉하게 이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진행하다가 금방 알아먹는 나이는 되셨을 겁니다. 아, 이건 고집부릴 문제가 아니구나. 누구를 늦는 자나 틀린 자를 다 걸러내고 나 홀로 가는 그런 십자가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짐을 지고 올라간 골고다입니다. 예수 당신을 위하여 올라간 홀로 가는 길이 아니고 밖으로는 혼자 간 길이지만 다 외면하고 혼자 간 길이지만 그 도망간 모든 이를 위하여 올라간 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대로 하자면 내 민족, 내 골육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무서운 표현이죠. 그러나 그 표현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뭐냐, 사랑이 뭐냐에 대한 가장 분명한 이해입니다. 이기심을 벗어나는 것, 나 하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것, 그 길을 걷는 것, 그 사도 바울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자기 교회를 특징짓는 내용과 또 이해하는 정체성의 부분들이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남포교회에 대한 이해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자 가장 소중한 건 억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괜찮아졌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신앙 인격보다 이것이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유일한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건 손잡고 우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걸어가는 참으로 이 길을 우리가 올 수 있다는 것이 상상이 가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우리 예수 믿고 훌륭한 사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런 것 다 지나.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질 수 있고 숨겨질 수 있고 억울할 수 있고 고통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감수할 수 있는 자리에 온 겁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훈련은 넉넉히 받았습니다. 부부로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나 혼자라면 가지 않았을 길을 살아가 보면서 인간의 약함과 한계와 인생이 가지는 그 기만, 유혹, 그 헛된 거짓들 충분히 보았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실력, 세상이 요구하는 답들 속에 거기에 쓸만한 것이 없다는 걸 배웁니다. 하나님만이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정말 영생의 귀한 것들을 만드시더라는 것을 참으로 신자된 기적으로, 복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 때문에 배웠고 우리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배웠을 그렇게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 때문에 신앙의 가장 고급한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교회에 구현해야 됩니다. 교회 전체 이것이 전체의 의견이 되고 전체의 성격이 되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쉽게 주시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데까지 가는 시간과 과정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듯이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기도의 응답같이 성령의 강림같이 어떤 득도 깨우침이라고 이렇게 과정과 단계 없이 탁 떨어지는 것일 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착오 속에서 그리고 깜깜한 방황 속에서 그 많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 미혹됨과 그 후회 속에서 하나님은 그 싹을 틔우시고 키우사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사실을 배워왔습니다. 경치도 좋고 시설도 좋은데 감동적인 거라서 다 같이 손붙잡고 울고 만세 삼창하고 가면 좋은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안 맡기셨어요. 저는 초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하시게 되고 억울하지 않다. 굉장히 큰 저로서는 결론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억울하지 않다. 다른 길로는 이 자리에 못 왔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으로 신비롭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구원을 완성케 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의 충만을 약속하시고 이루기 위하여 그 아들을 우리와 묶으셨다. 그래서 이제 아까 봤던 에베소서 4장 13절이 그겁니다. 이 유명한 구절이 왜 여기에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아멘이 옳시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을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같이 인도하고 계시며 사실 여러분에게도 그 인도하심의 결과들을 그 신앙의 고백들을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남포교회 가장 무시무시한 모임이 어디냐? 그럼 권사회입니다. 장로님들도 동일한 그것이죠. 숫자로서 지니까 여러분 모임이 제일 센 데입니다. 참으로 인생을 살면서 남자가 가지는 포용력보다 여자에게 준 포용력은 본능적으로 기본적으로 차이가 많다는 걸 배웁니다. 이걸 품어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그러라는 것보다 여러분 안에 허락된 구원과 기독교 신앙의 깊이의 진정한 행복과 감격을 위하여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이 거로운 인생 나이든 말년 이 나이가 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자리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내 인생에 그토록 깊이 관여하셨구나 깨우치시는 여러분 말년 인생에 대한 이해요 감격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나이가 되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힘이나 열심이나 능력으로 올 수 없는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 지경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또 우리 인격의 실력으로 만드셨다는 것 확인케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저와 함께 30년이 되도록 함께 신앙생활하며 주의 말씀으로 인도받으며 인생살이 속에 간섭하시고 신비로운 인도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여종, 그 말년의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우리 예전에 교회를 시작할 때 가졌던 기쁨이나 진심이나 헌신, 그때 상상하고 꿈꿨던 것과 사뭇 다른,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우리의 소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온 자리에 대하여 이제 마음으로 항복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감사합니다. 이 넉넉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우리가 걸어온 길을 걸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배울 우리의 후손들을 품는 우리의 책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사랑과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하신 이 한국교회, 이 민족과 이 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인생으로 증언하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여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